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십자가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보통 십자가 하면 자기 희생과 사랑의 상징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적십자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 적십자사나 심지어 약을 제조해서 어려운 병을 고치는 제조회사인 녹십자가 십자가를 심볼로 사용하는 이유도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원전 1세기 때 검투사 출신이었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노예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거의 3년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 군대에서 진압을 당하고 말게 되는데 그때 로마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켰던 카푸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로마까지 그 길에다가 포로로 사로잡혔던 6천명을 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참혹하게 죽어갔고 모두 다 독수리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좌우편에 강도를 뒀던 것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용 도구요 사용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성경의 문맥 안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십계명을 봉독했지요.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너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당시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농경 시대가 아니라서 나에게는 나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도 이 시대의 우리의 이성적 잣대로 십자가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통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 중에 하나가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죄를 많이 이야기하고 왜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죠. 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세상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런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등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시작 자체를 우리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 이웃과의 깊은 하나됨, 자연과의 하나됨에서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결합되어 있고 형제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이웃을 무시하고 우리는 자연을 착취해서라도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실정법을 혹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부모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희생시키면서 자연을 착취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도 인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도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지요.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여대생이 피살을 당해서 저수지에 시체가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는가? 알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밤에 클럽에 술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러다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는데 결국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개인 원룸에 들어가서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은 죄의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죄를 이해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한 죄는 누구한테 범한 죄인가 하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하면서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간통죄를 지어도 쌍방 합의만 되면 그 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누가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다면 그는 단지 이웃에게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되는데 왜 그런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면 용서도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맞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상호 잘못해도 고소를 해도 누가 고소를 취하면 그 죄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언제든지 성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정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로 성립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사실 용서를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상처를 입혀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뿐 실제로 그 죄를 회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감옥에 지금 앉아 있는 죄인들끼리 땅땅땅 무죄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인간 안에서 법과 제도를 세워놓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서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죄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라 용서하는 일도 매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 경험을 봐서라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마음에 상할 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처럼 용서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죄와 또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거룩과 의 그 자체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용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죄값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하신 하나님으로도 드러나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을 사하시는 분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문하지 않거나 죄를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면 공의롭게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루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죄인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였지요. 그러면서 내가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하시고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두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땅히 인간이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인간 대신에 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제도를 가리켜 대속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범죄한 인생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죄한 당사자 대신에 다른 어떤 존재가 죽게 하시는 그 제도를 이미 구약시대에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제도라는 이 말은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체력이 딸리거나 혹은 다쳤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을 빼고 또 다른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그 사람의 임무와 그 사람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제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왜냐? 범죄한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범죄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죽는 것은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대속제도는 사실은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기보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공의의 원칙에 따지면 범죄한 우리 인생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니 의무감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자원해서 이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음에 불붙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실행된 즉흥적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계획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의 희생과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담을 잊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한자시죠.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한 분 안에 절대로 거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담을 만한 아니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잘못한 존재는 우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범죄한 여러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범한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가 범한 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한 인간을 자기 문제로 여겨주신 거라고 말이죠. 자기에게 그냥 우리를 모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문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뭡니까?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길 때 모든 시시비비가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로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축소하거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간과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져 있는데 그 어지러져 있는 집안 상태를 그냥 보고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군가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방식으로 죄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요,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의 죄로소이다. 예수는 뭐라고요? 나의 의요, 나는 당신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은 내 것을 지셨고, 내 것이 뭡니까? 죄지요? 당신은 내 죄를 지셨고, 당신의 것인 의를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아니었던 다른 자가 되기 위하여 당신이 아닌 다른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니었던 다른 자가 되기 위하여 그랬지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자, 본래 나는 누구지요? 죄인이죠. 내가 아닌 다른 자는 뭡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나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다른 자, 곧 내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은 최대 죄인입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야 되는가 하면 최대 죄인이 정죄당하신 그 사건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양심의 정죄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것은 죄에 대한 격렬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정죄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격렬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목을 꽉 껴안고 있을 때 아이를 떼버리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지요.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담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정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정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외적인 원리는 뭐지요?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내적인 원리는 용서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외부적 모습에 용서라고 하는 내부적 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심판 사건인과 동시에 용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죄로 인한 심판을 죄인에게 집행하지 않고, 즉 우리에게 집행하지 않고 그 심판을 자기가 다 떠안으신 거예요. 이신론에서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신론에서의 신, 18세기에 이신론이 만들어졌지요? 신을 해석하긴 해석해야 되는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는가? 신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의 신론이죠. 근데 이신론의 신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문제 상황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떠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당연히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돌을 닦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고 말하지요. 왜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로 있지 않고 너희의 일로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룬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신이고 인간의 죄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신입니다. 고난과 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하나님께서 메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반면에 인간은 불의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반면에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반면에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거룩 그 자체이지만 인간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시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긴 오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치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기초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죄가 성립이 될 때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선고하든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하면 형벌을 매기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게 돼 있지 심판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런 법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외면 속에 용서의 내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는 용서의 의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죄에 대해서 극히 진노하시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연민과 자비가 용서로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용서는 낭비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분상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요? 신분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수납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수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은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신분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겼습니까? 에덴 동산은 의로운 자가 살 수 있는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참된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어떻게 해서 소유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믿음의 선물로 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자신의 의로움도 드러내신 사건이죠. 어떤 의미에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 죄를 짓고 절대로 숨어 살 수 없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의롭다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의를 제한적으로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만 제한적인 의지만 그 제한적인 의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 때 전혀 다른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생명의 삶이라 그래요. 신자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될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영생의 삶이라 그럽니다. 창세기에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그렇지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까? 생명으로 시작되지 않고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부활로 생명으로 이어지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참으로 했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 실제로 가능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떠맡기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를 잃은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신자가 형벌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완전히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때로 육체나 혹은 육으로 표현되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면에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심벌이 아니고 죄 죽임의 심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희생과 봉사의 모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에게 경건한 충고와 비슷해요. 너도 나처럼 희생해라. 그런 정도의 모범밖에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범을 따라 살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희생과 봉사의 삶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믿고 신뢰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우리의 실존적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를 조의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실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열려있다는 이 사실을 조의로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조의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 만큼 우리는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심각한 존재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참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억어하고 통제하여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드러나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